다시 한번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의 표현으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기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좋다, 환상적이다 라는 말을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짧은 표현을 듣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마음에 느껴진 그 기쁨의 깊이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처음 태어난 후에 그 아버지가 가진 기쁨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는 몇 마디의 말로써 그 기쁨의 모든 면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느껴진 그 기쁨을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심지어 원망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 아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회개의 필요성. 둘째, 참된 회개를 위한 동기. 셋째, 참된 회개가 없는 위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속에 생생하게 그려진 기쁨을 대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비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제, 즉 한 죄인의 회개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단수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특징이 있으며 한 죄인의 회개를 인하여 발생하는 기쁨에 관한 서로 다른 면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목자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낸 여인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음으로써 누린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이 세 번째 회개의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와와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친구 삼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비유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계속해서 이런 죄인들과 친구 삼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면서 친구 삼으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화를 내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가 바로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응답이며 변호이며 그리고 재강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기에게 떨어질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깃을 받은 후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는 아버지와 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행복이란 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먼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에게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죄인의 상태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물질에도 끝이 올 거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물질들을 쉽게 다 허비해 버립니다. 얼마나 그 돈들이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14절에서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물질이 부족해서 닥치게 되는 궁금한 상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매우 초조해하고 불행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없는지를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고 다 잘 될 거라는 거짓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의 비상대책이 그 먼 나라에서 직업을 찾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은 내버려 둔 채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대지는 제사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었고 이런 류의 부정한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정, 결혼, 인생,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해결책들을 또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힘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의 불행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는 단지 멸시받는 동물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가장 멸시받는 동물 중 하나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지엄나무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엄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16절에서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죄인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5절에서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할 때 그 불행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더욱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이렇게 죄의 고통 가운데 죄의 결과 가운데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필요를 보고도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짓된 희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나를 쓰고 있는 이 주인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 라는 거짓되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필요를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죄인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함께 모든 죄인들이 이 마지막 종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태와 그때는 곧 현실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그 누가 계속 그 상태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죄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돼봤자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먼 나라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없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누리는 그 즐거움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항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불행만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이 먼 나라에 체류하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는 먼 곳에서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불행 속에서 고통당할 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십니까?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게 되자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른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자기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 계속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죄의 찔림을 받는 것은 죄책감을 받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죄인들을 또 다시 받아주실까요? 아마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보시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동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번은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이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결국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5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기적적인 돌이킴과 효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이번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같이 생각하지 못하는 짐승에서부터 생명이 없는 동전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으로 점차 주제를 바꿔가며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주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그려주시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가 된 탕자는 실제로 그 먼 나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먼 여행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귀로길에서 그 아들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했었겠죠.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걸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죄책감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큰 놀라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그의 잃어버린 아들 사이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표징들을 보여줍니다. 내 아들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설교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그 아들을 향하여 있고 아버지의 발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아버지의 그 두 팔은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아버지의 입술은 그 아들을 입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한 죄인이 구원받고 아버지로께 돌아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사탄과 어둠의 능력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가 빛 아래 낱낱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 이 회개는 실제가 되었고 우리 눈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과 다른 면이 이 잃어버린 탕자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부분이 더 소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계획한 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죄만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그는 전혀 선함이나 어떤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버림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일꾼들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놓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앞부분에서 아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그 말을 그치게 하시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최고의 것들, 최고의 옷, 최고의 신발, 최고의 반지, 그리고 잔치를 위한 심지어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어서 순전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회개 이전과 회개 이후에 죄인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그 죄인은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아버지와 함께 그 풍성한 가운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궁핍한 지위, 그의 불행, 그리고 그의 의심들은 이제 그의 안전한 지위, 그의 구원, 그리고 그의 확신으로 모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완전한 파괴가 변하여 완전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 같은 자가 이제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완전한 회복입니까? 이 이야기는 악한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며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이 주님께는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환영하시게 만드는 이 기쁨이 또한 회개하며 그분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회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죄인들을 위한 특별한 도움 없이 여기에서 비유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참된 회개가 없는 위험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잃어버린 아들의 형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아들의 회개를 맏아들의 회개하지 않음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들로 대표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또 회개의 기쁨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죄인들을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자만심을 묘사하고 계신데 이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잔치가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자마자 맏아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가가서 위로하고 친절한 말로 도와주기 위해 말합니다. 28절에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는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불평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다르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맏아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의는 그가 한 것과 그가 하지 않은 것들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동생에 반대하여 그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속 어두운 곳에 이와 같은 원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가 자기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를 봤을 때 그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맏 형에게 하는 말로 오늘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그 맏아들과도 기쁨을 함께 즐기고자 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맏아들은 자기가 또 다른 그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의로워서 다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 중에 잃어버린 아들의 완벽한 회복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가 함께 아버지와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는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고 오래전에 믿었고 그래서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탕자와 같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다가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맏아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의의가 없다라고 부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버그 성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공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방방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개하라라는 명령은 믿는 자의 전 생애가 뉘우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00년 전에 개신교의 개혁이 회개의 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개혁은 오늘 우리의 회개와 함께 시작할 수 있고 꼭 그렇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팔을 활짝 열고 탕자와 같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맏형과 같이 자기 의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 또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이 비유로 회개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회개해야 되는 존재이며 우리가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면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 죄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죄인이 마침내 아버지 앞에 되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에 제한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8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시겠습니다.